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창조물들을 이렇게 바라보고 있노라면은 도대체 하나님께서는 왜 이런 것을 만들어 놓으셨을까 잘 이해가 안 되는 그런 것들이 눈에 띌 때가 있습니다. 농사짓는 분들이나 또 정원을 관리하는 분들에게 항상 좀 골칫거리 또 일감으로 이렇게 다가오는 그런 잡초들을 볼 때도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도 가끔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런 것들을 만드셨을까? 좀 웬만큼 뽑으면은 이제 좀 사라지게도 해주셔도 될 텐데 계속 또 소산하고 또 소산하고 또 약을 쳐도 또 일어나고 그래서 좀 더 어떤 면에서는 좀 더 손쉽게 농사를 짓거나 또 어떤 정원을 관리할 때 좀 더 편리하게 그렇게 관리를 할 수 있게 해주실 수 있었을 텐데 하나님께서는 왜 이런 풀들을 이렇게 많이 어떤 용도로 쓰시기에 이렇게 끈질기게 땅에서 솟아오르게 하시는 걸까 궁금했었습니다. 근데 우연히 한 다큐멘터리를 봤는데요. 이 잡초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아 이거 없으면 큰일 난다는 겁니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땅을 개간하고 또 황폐화시킬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이 풀들이 그 땅을 다시 생명력을 회복시키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거죠. 아주 척박해지고 황폐화된 그 땅 가운데 가장 먼저 솟아나는 것들이 그 잡초들이라는 거예요. 억센 풀들이 거기에 생겨나고 쉼 없이 뿌리를 내리고 풀을 솟아나게 해서 그 땅에 이제 숨길을 열어놓고 숨통을 트이게 하고 또 비가 내렸을 때는 그 뿌리를 타고 그 빗물이 그 땅에 저장되게 해가지고 그 땅이 메마른 땅이고 황폐한 땅인데 변화되게 만드는 그런 역할들을 이 잡풀들이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풀들을 통해서 다시금 그곳에서 생명력이 솟아날 수 있는 땅으로 회복되는 그런 일들을 만들어낸다.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시고 또 그 풀들에게 이름 모를 풀들에게 그런 귀한 사명을 주셨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왜 내게 이런 일들을 일어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는가? 왜 미리 막아주시지 않으시고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하시는가라고 하는 것에 깊이 생각에 잠길 때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함께 읽었는데요. 말씀 부분에서도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좀 발견하게 됩니다. 욥이 살아가면서 너무나도 힘겨운 일들을 많이 여러 차례 만나는 거죠. 도대체 누군가 찾아와도 도무지 위로해 줄 수 없는 그런 큰 일들을 욥이 여러 가지 많이 만나게 되고 그 고난 가운데 그 무게를 이기지 못해서 힘겨워하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읽은 말씀은 특별히 욥이 과거를 회상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과거를 회상할 때를 한번 돌이켜보면 어떤 때의 과거를 좀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 과거에 좋았던 때를 기억하시는 그런 때가 언제이십니까? 아마도 그 과거가 현재보다 훨씬 더 좋았었던 것 같다라고 느껴질 때 아 그때 참 좋았었지라고 생각이 들 때가 바로 그런 때가 아닌가. 현재의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통해서 미처 그때는 깨닫지 못했었는데 그때 그런 일들이 참 좋았었구나라고 하는 것 그것을 어떤 우리가 또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욥이 지금 그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2절 말씀에 보면요. 하나님이 보호하시던 때가 얼마나 내게 좋았던 때인가를 고백하면서 그날을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절 말씀을 보니까요. 그때 하나님의 빛이 가득한 때였음을 기억하면서 자신이 그렇게 하나님의 빛이 가득한 그 은총을 덧입었을 때는 어두운 밤길을 걸어갈 때도 두려울 것이 없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그 길을 잃어버리지 않을 것과 같이 자신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빛이 또 인도하심이 이렇게 밝게 빛나는 등불처럼 임하게 되었을 때 그의 인생길은 항상 형통하고 그의 길이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분명히 알고 그 발걸음을 옮기게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지나고 보니 그때가 정말 큰 은혜였구나라고 하는 것을 욥이 깨닫고 그 과거에 좋았던 때를 하나씩 하나씩 떠올리고 있는 것이죠.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그 은혜를 정말 새롭게 새롭게 매 순간 발견하면서 살아가는 자가 얼마나 될까라고 물어보게 되는 것이죠. 저도 원래 이제 그 어릴 때부터 아주 최고의 음식이다라고 하는 음식을 꼽을 때는 항상 짜장면을 이렇게 손꼽았습니다. 항상 짜장면이 최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매일 먹는 그 어머니의 밥을 이렇게 먹을 때마다 아, 어머니 좀 아쉽다. 어머니의 솜씨가 아쉽다. 지금은 오해하지 마시고 지금은 최고의 솜씨를 자랑하고 계시는데 아, 조금 아쉽다라고 어릴 땐 좀 생각한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고등학교 때쯤에 제가 이제 음악 공부를 하려고 좀 더 큰 도시로 혼자 버스를 타고 나가서 주말마다 공부를 한 때가 있었는데요. 그곳에 가면은 꼭 점심때 좀 늦은막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업을 들어가기 전에 그 이제 선생님 집 앞에 있는 짜장면 집에 가서 최고의 음식인 짜장면을 시켜서 너무나도 만족스럽게 그 음식을 먹고 수업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 주말에도 또 어김없이 점심때쯤 도착해서 선생님 집에 앞에 있는 그 짜장면 집에 들어가서 또 짜장면을 시켜서 아주 만족스럽게 먹었는데요. 아, 그러면서 항상 그때까지는 생각했어요. 아, 이 음식이 최고다. 근데 그 오래가지 못하더라고요. 제가 정말 깜짝 놀랐는데요. 딱 한 달 만에 아 이건 도대체 못 먹겠다. 한 달 만에 이게 음식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때 그 향기롭게 느끼던 그 음식 향기가 아닌 겁니다. 안 넘어가요. 그래서 그때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라고 생각하면서 좀 놀라워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면서 돌아오는 길에 제가 그 어머니의 그 음식이 이렇게 수십 년을 먹어도 질리지 않는 어머니의 그 손맛이 아 과연 최고의 음식의 그 손맛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그때 비로소 깨닫게 되었던 것이죠. 욥이 고난 중에 과거를 회상하면서 아 그때 참 좋았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던 그때 정말 그때가 좋았었지 그렇게 회상하고 있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보고 있는데요. 어떤 모습들을 구체적으로 정리하고 있는가 그 말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욥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복과 은혜는요. 남들에게 존귀하게 여김 밖에 자신을 높여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고 있습니다. 남들이 이렇게 존귀하게 여겨주고 높여주고 또 인정해주는 그런 복된 자리에 자신을 하나님이 세워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일, 하나님을 잘 섬기는 일을 하면요. 하나님은 반드시 그를 높여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존귀한 자로 세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좀 오해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욥이 당한 고난이 너무 강렬한 거예요. 그래서 욥처럼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고 의인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만한 그런 사람이 되었을지라도 이렇게 너무나도 큰 고난 가운데 있는 것에 대해서 각인이 되어가지고 하나님 잘 섬기는 게 과연 내 삶에 도움이 될 것인가 안 될 것인가를 본능적으로 계산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 분명히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을 자신의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복되게 하시고 정말 이 땅 가운데서 번성케 되는 것 또 존귀하게 세우시는 그 일들을 정말 귀하게 여기시고 또 그것을 기뻐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말씀 보니까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욥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모습으로 높여주셨습니까? 욥기 29장 7절 말씀에 보니까요. 그때는 내가 나가서 성문에 이르기도 하며 내 자리를 거리에 마련하기도 하였느니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성문에 앉은 자라고 하는 그런 아주 표현이 중요한 그런 모습이 되는데요. 그 옛날에는 그 성읍에 그 성문 앞에 앉는 자가 아무나 앉는 자리가 아니었다는 것이죠. 고대 도시의 그 성문 앞이라고 하는 것은 상업의 중심지였고 가장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었고 또 가장 중요한 일들이 거론되고 결정되는 그런 곳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그 성읍의 중요한 일들을 결정하고 또 어려운 일을 해결하는 그런 자리, 중심된 자리가 어디였냐면 성문 앞에 앉는 자리였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곳에서는 또 어려운 일을 당한 사람들 사이에 분쟁이 일어났을 때에 재판을 하면서 정리해주고 문제를 해결해주는 그런 권위 있는 모습까지도 지도자로서 드러내는 그런 사람의 모습이 그 자리에 앉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지도자로서 욥을 세워주셨고 많은 사람들에게 그렇게 인정받고 높임을 받는 자리에 욥을 세워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도 사람들 가운데 존귀 여김을 받고 또 높임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귀한 자리에 세워주신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두 번째로 또 욥이 이야기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 보니까요, 살펴보니까요, 하나님과 사람들이 인정하는 그 의인으로서 살아갔던 그 모습이 정말 복된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욥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29장의 말씀을 다 읽지는 못했습니다만 14절 말씀에 보면요, 내가 의를 옷으로 삼아 입었으며 정의는 겉옷과 모자 같았느니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욥이 어떤 일들을 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면 욥이 이런 고백들을 했다, 어떤 배경에서 했는지를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욥이 그 지나다니면서 그 가난한 이들을 그냥 지나치지 않았던 것이죠. 고아들을 돌보고 빈민들에게 먹을 것을 주었던 그런 사람의 모습이었다고 하는 것을 또 말씀 속에서 발견할 수가 있고요, 먹고 살아갈 길이 막막했던 그런 과부들을 도와주고 또 그들과 이웃으로서 또 함께 해주었던 그런 욥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맹인들과 다리 저는 사람들, 그들을 또 돕는 일들 가운데서 욥이 큰 역할들을 했다라고 또 말씀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불의한 자들을 그냥 또 지나치지 않고 그들을 징벌하고 또 부당하게 취한 물건을 다시 본 주인에게 돌려주는 그런 정의를 이루는 삶을 살아갔던 욥의 모습들을 말씀 속에서 발견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그 욥이 이런 귀한 일들을 함에 있어서 칭송하고 칭찬하고 욥을 축복하기를 마지 않았다, 그렇게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욥기서 1장 8절에도 보면 이런 욥의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그를 얼마나 기뻐하시고 인정해 주셨는가를 또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 말씀에 보면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인, 또 사람들이 인정하는 그런 의인으로서 욥이 하나님이 세워주시고 또 하나님이 채워주신 그 귀한 복을 또 사람들에게 나누어주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가운데에 또 사용할 줄 아는 그런 사람으로서 살아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서 세워가시는 그런 귀한 정의로운 일들을 놀라워할 수 있는 일들이 더욱더 많아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세 번째로 또 욥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복을 한번 살펴볼 텐데요. 물론 이 29장 말씀 가운데서는 잘 드러나 있지는 않지만 그러나 욥의 상황 가운데서 그때는 미처 깨닫지 못했고 나중에서야 아 그것이 정말 귀한 복이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달은 욥의 또 세 번째 복된 모습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에게 갑자기 다가온 그 고난의 현장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사라져버린 그런 허무한 공간, 외로운 그런 현장이 그에게는 정말 소중하고 복된 일이 되었음을 이때는 알지 못했지만 나중에서야 깨닫게 되었던 것이죠. 과거에는 정말 화려한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세움받고 인정받고 또 여러 도움이 필요한 자들에게 쉼없이 나눠주고 또 베풀어도 그의 풍족함이 더해질 만큼 하나님께서 화려한 그런 삶을 살게 해주셨고 존귀한 자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한순간에 모든 것이 사라진 이 현장이 그에게는 더욱더 큰 충격이었고 큰 고통으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는 너무나도 초라하고 한탄스러운 그 마음을 가지고 과거에 하나님이 내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때가 언제였던가, 그렇게 회상을 하고 있는 것이죠. 과거에는 정말 그랬었는데 지금 내 모습이 무엇인가라고 하면서 탄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에게는 그 과거의 그 화려한 이야기들이 자신에게는 더 고통스럽게 다가오는 그런 기억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는 불행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그에게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고 계시는 그런 함께 하시는 은혜로 또 동행하고 계셨고, 욥은 고통 가운데 있었지만 가장 복된 은혜를 지금도 누리고 있었음을 그는 깨닫지 못했던 것이죠. 시편 126편 5절에서 6절 말씀에 보면요,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라, 울면서 씨를 가지고 나가 뿌리는 자는 단을 가지고 기쁨으로 돌아오리라 선포하십니다. 이 시편의 말씀처럼 욥이 정말 복된 자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그가 울면서, 그가 정말 아픔 가운데서 고통 가운데서 인내하면서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이 왜 내게 이런 일들을 허락하셨는가를 찾으면서 주님 앞으로 나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에게 허락된 이 고통의 순간은 정말 참기 어렵고 견디기 어려운 일임에 틀림이 없지만, 그러나 그 과정을 통과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그가 이 과정을 통과하면서도 하나님이 베풀어 주실 그 귀한 은혜를 그가 미처 깨닫지 못하는 가운데서도 얻게 되었고, 또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덧입게 되는 그 순간들로서 그 고난을 통과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는 알지 못했지만 그는 나중에는 그 순간들이 하나님께서 지금도 함께 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그 순간이었음을 그는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런 은혜에 대해서 베드로 사도도 베드로전서 1장 7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하는데요, 시련을 겪은 그런 순수한 믿음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귀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선포하셨습니다. 고난과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믿음을 연단시키실 때가 있는데 베드로 사도도 경험했던 것이죠. 그렇게 연단을 받고 나니 정말 주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칭찬받을 만한 그런 사람으로, 영광과 존귀를 받을 만한 그런 경건한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 세워지더라라고 하는 것을 그가 깨달았던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기차가 출발을 해서 한참 달리고 있는데요, 그 객실 안에 복도에 한 이제 여자아이가 장난감을 들고 인형을 들고 재밌게 놀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쪽 좌석에 갔다가 저쪽에 갔다가 저쪽 아저씨한테 인사했다가 여기 또 이모한테 인사했다가, 그러니까 이제 또 짓궂은 삼촌들이 너의 아빠가 누구니, 너의 엄마가 누구니 이렇게 물어보는데 아이는 대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이 아이의 부모가 누구인가, 이 아이는 혼자 이 기차를 탄 것인가 궁금히 여길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아빠 엄마를 알 수 있는 순간은 언제입니까? 기차가 터널을 통과할 때, 터널을 통과하면서 갑자기 주위가 어두워지고 그 큰 소리가, 그 터널을 통과하는 큰 굉음의 소리가 나타날 때 그 아이는 아빠가 있는 곳으로, 그 엄마가 앉아있는 그 좌석으로 뛰어가서 그 품에 안기게 되는 것입니다. 인생길 가운데서도 어두운 터널을 지나게 하실 때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터널을 지나기 전에는 나의 아버지가 누구이신지를 잘 깨닫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정말 내게 정말 필요한 그 아버지의 품이 어디인가를 잘 깨닫지 못하고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 자리인가를 잘 알지 못하고 지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 터널을 통과할 때에는 우리가 달려갈 곳, 정말 우리에게 가장 안전한 곳, 우리를 지켜주실 그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가 어디 계신가라고 하는 것을 찾고 그곳으로 달려가게 되는 것이죠. 이와 마찬가지로 고난의 현장을 지날 때에, 그 연단의 시기를 지나게 하실 때에는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고귀한 믿음으로, 견고한 믿음으로 세워가시는 귀한 일을 베풀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이 이런 은혜를 나중에 깨닫고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욥기 42장 5절에서 6절 말씀에 보면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그 귀한 신실하신 은혜가 그 가장 비참한 순간 가운데서도 여전히 그에게 쏟아지고 있었음을, 베풀어지고 있었음을 그가 나중에야 깨닫게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요, 고난이 우리에게 또 가장 복된 은혜로 이끌어가는 그런 이유를 하나 더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고린도후서 1장 6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라는 고백이 있습니다. 남을 도울 수 있는 것, 정말 고난당하여서 위로받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진정으로 그들의 이웃이 되어줄 수 있고 힘이 되어줄 수 있고 그들을 새 힘으로 세워갈 수 있는 그 역할을 도울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누구인가라고 했을 때 그 고난의 시련의 연단을 통과한 사람들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작년 12월에 이 선교를 준비해서 우리 이제 필리핀에 가지 않았습니까? 필리핀에 이제 청년부하고 또 선교팀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 장로님과 함께 선교팀에 갔을 때 거기에 그 마을에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뼈저리게 느낀 때가 있었는데요. 의료진들이 너무 절실하게 필요한 상황이 그들 마을 가운데 있었습니다. 손등 손가락 주변에 깊게 염증이 이제 곪아서 도저히 뭐 저희가 치료를 해서는 나을 수 없는 그런 한 형제님이 저희를 찾아와서 도움을 구했을 때 저희가 어떻게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마땅치 않음을 보면서 답답해한 적이 있었고요. 또 한 어린아이가 발목 부분에 이제 깊게 패인 그래서 며칠째 잘 치료받지 못하고 또 잘 씻지 못해서 그 상처 부위가 아주 깊게 패어져 있는 뼈가 보일 만큼 그런 어떤 상태로서 계속 아픈 다리를 끌면서 다니는 그 아이를 만났을 때에 어떻게 도와줘야 될지를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이곳에 의사 선생님 한 분만이라도 오셨으면, 간호사 선생님 한 분만이라도 계셨으면, 아니면 약사 선생님이라도 계셨으면 제대로 된 처방을 좀 우리가 속 시원하게 해주지 않았을까.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뭐 권사님 이제 삶의 지혜로 또 여러 가지 뭐 방편을 동원해서 그 아이를 치료했는데 나중에는 그 한 달 두 달 지난 다음에 온전한 모습으로 이렇게 선교사님과 함께 웃으면서 있는 그런 그 사진을 보내주셨을 때는 참 감격하기도 했었습니다. 누군가를 치료해야겠는데 그를 도울 자가 없다라고 하는 것만큼 막막한 때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이런 겉에 있는 상처는 그래도 눈에 보이는 거잖아요. 근데 이 마음의 상처와 이 삶 가운데서 짓눌려 있는 살 소망을 잃어버린 그 상태에 있는 사람을 만났을 때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상처를 어떻게 치료해야 될 것인가 더 막막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말을 해줘야 될지도 모르겠고 어떻게 도와야 될지도 모르는 상황에 우리가 만났을 때 그를 우리는 어떻게 도와야 될지 더 어떤 면에서는 탄식이 나올 때가 있는 것이죠. 근데 그를 도울 수 있는 자는 그 고난을 먼저 경험한 사람입니다. 그 고난을 통과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한 사람이 그의 곁에 있을 때 그를 도울 수가 있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누가 이를 감당할 것인가라고 물어봐야만 하는 그 상황 속에서 고난을 통과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은 그 사람은 그를 도울 수 있게 되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홍해작전 기간 동안에 여러 간증들이 터져나오는 것을 보면서 저도 참 기쁘더라고요. 홍해를 건너기 위해서 새벽을 깨우고 기도의 자리를 채우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면서 나아갔던 그런 성도님들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해 주셨습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간증할 때 저도 기쁘고 감격스러웠습니다. 그런데 아직 응답받지 못한 분들도 생각이 났습니다. 아직 응답하지 않으신 그 기도 제목들을 또 어떻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인가. 그리고 그런 이미 응답받은 자들,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자들을 보면서 그들의 마음은 또 어떠할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들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나도 똑같이 기도했는데, 나도 똑같이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내게 더디 응답하시는 것인가? 왜 내게 하나님은 침묵하시는가? 그렇게 답답해하는 성도들은 어떤 마음일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욥기서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그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임을 선포하실 수 있는 믿음의 종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난당하는 그 순간이 그 어떤 때보다도 복된 자리였다라고 하는 것을 욥이 나중에서야 깨닫게 되지 않았습니까? 기나긴 그 고통의 터널 안을 지나고 있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 안에 또 새로운 일을 이루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먼저 그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는 그 믿음의 사람, 영광과 존귀를 받을 만한 그런 귀한 사람으로서 세워가시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에게 여전히 함께하고 있음을 발견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내게 고통이 남아있는 것 같고 아직까지도 내게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아서 답답할지라도 그 소중한 그 시간,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놀라우신 하나님의 신실한 은혜를 놓치지 않으시는 믿음의 종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응답받은 자, 홍해를 건넜습니다. 자신 있게 선포하며 참여할 수 있는 자도 복받은 사람이요. 아직도 조금 더 고난의 터널을 지나게 하시는 이도 하나님 앞에 더 큰 복을 받고 있는 사람임을 선포하시면서 오늘도 어느 때든지 하나님과 동행하시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허락해 주심을 항상 감사하면서 나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